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제자들이 스승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스승을 택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 자체가 스승을 택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택한 이유 자체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과실은 계시록 22장으로 보게 되면 생명나무 과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로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의 이 말 자체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가득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서 골로새서 1장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으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육체는 죄법을 섬기는 이런 그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자체를 완전한 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족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체는 제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끌기로 하셨던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요.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 능력은 듀나미스는 놀라운 힘, 자기 의지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할 때 이 역사 자체는 자기 안에서 나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겉사람이 인지하는 것 자체를 표현할 때도 쓰는 거거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나를 도구 삼아 이끌어 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끄셔서 성령이 맺으신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진리의 성령이 있음을 겉사람이 우리 세상적으로는 뇌가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본성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가 원하는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말을 할 것이냐, 내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을 할 것이냐, 육체의 본성적인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인지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을 자기 육체의 도구를 삼아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적 삶을 누군가한테 나타내고 자기도 누릴 수 있지만 실제 배우긴 배우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원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나의 나담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속에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이런 표현을 그 넉넉히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절에 너희 과실이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사랑, 온유, 희락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항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메노라는 그런 말인데 머물다, 거하다,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임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항상이라는 이런 말, 메노, 머문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서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오노마콘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심정을 지니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의도나 마찬가지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부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오히려 충분히 그 상대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상황도 인간적으로는 참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한 말씀이 나를 참게 만들고 나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면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참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관념은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배움과 삶이 혼연일체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도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지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이해해서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 몰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별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또한 배움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배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앞부분에 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명함은 말하여 명령식의 간절한 그런 요구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상대를 서로 귀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랑한다라는 이 아가파오라는 말 자체는 귀히 여긴다라는 이런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서 이 미워한다고 하는 미세오라는 말 자체는 미워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덜 사랑한다, 덜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 세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보험과 같은 그런 것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그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남보다 뚜렷하게 높이 올라서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이런 사람 자체는 세상에 속한 사람, 물질관에 그 세상적 개념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덜 귀히 여긴다.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미세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예수님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눈앞에서 보여지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란 알레테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건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요,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존하고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성경 이곳 저곳에 다 말을 해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지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걸 바래요 보이지 않는 걸 바래요. 그냥 솔직히요. 보이는 걸 바래잖아요. 세상에서 물질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지 보이지 않고 환경 가치가 없는 사랑, 온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루 시작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절절히 갖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때 내가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걸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검을 고린도 후서에서 요한복음 14장 그대로 손에 띠를 띠고요. 고린도 후서 먼저 가서 보시고 잠깐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믿음에 있으면 어떻고 믿음에 있지 않으면 어떠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있으면 최소한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마음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보이는 것도 저에게 허락해 주길 바라는 이런 나의 연약성을 하나님 충분히 이해해 달라 이런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없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뭐라는 것이지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 신앙이 과연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저는 진리의 성령인데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보이는 것 같은 세상적 개념의 천국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능히 이 말은 결코 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결코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면 세상에서 이익 보고 살으라고 말해요. 최소한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고 손해를 입어도 주를 위해 입으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해서 세상은 능히 결코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 본다라는 말이 배우레온라는 말인데 말씀의 의도를 깊이 고찰하는 것, 이 배우라우라는 말 자체가 말씀의 의도를 열심히 고찰하는 것, 공부해 보는 것, 이런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런 들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성경을 뭐 했다고 말해요? 상고해봤다. 아나크리노. 샅샅이 조사해봤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의 의도가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그러니까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성경에 적혀진 것과 누가 말한 것을 비교하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저렇게 말할 때 아 이 성경이 뜻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이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설명해 줬구나.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성경과 비교 분석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저를 보지도 못한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성경에서도 그런 뜻을 확실히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교회에서 말하게 되면 아 나는 출석했어. 아 나는 그냥 목사를 하나님 대신해서 눈두장 찍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천국을 간다 보니까 아 나 이제 가게 될 거야.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 못 박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틀어 박혀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래도 네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이끌어가는 것 자체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해서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이것은 보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본다라는 말, 데오레오라는 말은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기노스쿠라는 이 알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듯이 연합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참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가 접붙여서 참포도나무 진액이 들포도나무 가지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들포도나무 가지도 공급된 진액은, 원액은 참포도나무 진액이지요. 참포도나무 진액인데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거든. 조금은 개량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표현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액은 참포도나무 진액인데 맺는 건 가지의 성향을 따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죄법을 섬기는 그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 결코 연합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본인이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있지만 본인들은 의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의인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의인의식이 없지만 끊임없이 나는 여전히 의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바람직한 거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겠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의인은 누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요? 불가능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지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5장 3, 4절부터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뭐 이렇게 자식이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양자로 받아들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는 나이는 먹어가고 남성의 어떤 기력은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인데 수가 얼마만큼 많냐면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할 것이다. 지금 한 사람도 못 낳고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먹은다고요?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받아들여.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요. 흠도 티도 없는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봐도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선포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면 완성시킨다라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 자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 내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시겠다고요? 믿게 하시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믿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이 의로 여기시고가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로기즈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유사한 단어인데 여기시고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아직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씨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표현을 잘했지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내가 씨 뿌렸고 물은, 그 아볼로가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 바울과 아볼로에게 말씀의 씨를 넘겨주었고 그 씨 받은 걸 누군가한테 또 말씀의 씨를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넘겨주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씨를 마음속에 간직하니 아 어느 날 그 씨가 죽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성경이 가리키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은 그냥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막 세상적인 개념에 믿음이 무지무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분량이 크고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에도 무지무지 반듯하고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의인은 남들이 볼 때는 보잘 것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슈바이처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멋지게 도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무지무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울까라고 여겼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 그래서 슈바이처 저기 그 책자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자기를 위해서 일할까라고 착각했다라는 그런 논문까지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뜻과 예수님의 참뜻을 슈바이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놓쳤다라는 말이에요. 놓쳤다. 그렇게 놓칠 수도 있지요. 놓칠 수도 있는데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 자체가 구원과 관계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다라는 말은 저는 감히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되겠지요. 안다라는 말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뭘 섬기는 것을요? 죄의 법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본질이 그것인데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시시때때로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무기력함을 우리는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지요. 육의 본성이라겠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육의 본성은 끊임없이 보이는 걸 추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고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네.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기의 연약성을 본인이 인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면 진리의 생명이 계시면 몸은 무엇을 느껴요? 육신의 몸은요?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죄를 인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없으면 육신의 몸은 누굴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결코 독단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반응하지 못하는 말인 못하는 몸인데 말씀을 인해서 육체의 수육을 쳐서 가끔 먹을 뿐이에요. 복종시키는 수고를 이 땅에서 해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덜 사랑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면 세상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 다니면 천국은 하나님이 보장해 놨고 30평 사십니까? 하나님이 50평 주실 걸 믿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40평 살던 10평 살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형편 속에 살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족하기를 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된다고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에 가든 못 가든 무조건 간다고 해줘야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덜 귀히 여긴다. 육신의 본성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게 돼 있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전하러 왔지 잠시 잠깐뿐인 세상적인 것 자체를 추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을 먼저 가서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가치를 두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최소한 필요할 만큼은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전혀 무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무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앙의 가치로 두지 말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돼 있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남부러운 사람 되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귀한 사람 되라고 말해요. 보잘,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사람 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귀한 것 추구해요. 남부러운 것 추구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도 알잖아요. 부러운 사람.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의 그 누구지요? 그 막, 항상 깝신깝신하는 그, 예? 예, 일론 머스크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무지무지, 아, 정말 돈도 많고 부럽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뭐진 않아요, 솔직히요? 존경하진 않잖아요.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 부러울 수는 있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부러운 것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요? 존귀히 여기는 걸 추구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러운 것을 많이 가졌어도 육이 늙어가고 죽으면 부러운 건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뭐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떤 걸 가지고 가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디에 가득 담았어요? 마음속에 가득 담았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질그릇을, 이 보배를 너희라는 질그릇 안에 담았으니 라고 했지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게 보는 것을 영적인 이 보물을 내 안에 가득 담았으니 그 담아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아진 건 다 어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너희와 항상 있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은혜로 차곡차곡 쌓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부름 받은 것을 에클레시오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해요?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그 걸어가는 이런 존재들을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일반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 아니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것은 너희의 신앙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되있지요. 여기서 20절에 핍박하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핍박이라는 말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말은요, 핍박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더 쉽게 이해하자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전적인 의미가 쫓아내다라는 말이에요. 쫓아내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그냥 저리 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막 매를 치고 이런 것도 핍박의 원이라고 치는데 원래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참 진리의 성령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밀다 쫓아내다 이런 말이에요. 해서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경멸하지 않고 온건한 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으로 볼 때 그는 뭔 사람이겠어요? 성경상 핍박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용어의 핍박, 성경적 용어의 박해, 디오크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무지무지 훌륭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온전한 말씀을 결코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이것을 핍박에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참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크고 뭐지? 뭐 온순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뭐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솔직히 믿는 사람 중에 나만큼 겸손한 사람 있어? 나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 있어? 나만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돕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지구상에요? 상당히 많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했더니 상사 무지무지 잘 될 때 돈이 많으니까 얘는 돈 버는 게 의미가 없어진 어떤 단계가 자기한테 왔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교회 장로나 목사가 자기 내 친구 그 가게에 와가지고 아우 김 사장님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정말 무엇인가 허전한 이런 부분을 신앙을 통해서 한번 얻어볼까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부러워요 부러워요 하니까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이게 내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배워볼까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몰라도 조금 지나치게 모른다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세상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신앙에 추구하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의미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해서 너희도로 종이 주면서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너희도 쫓아낸다. 너희 말 듣기 싫어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말씀을 마른 땅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요. 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요. 이렇게 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킨다는 건 말은 들려져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21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올바로 가르치신 심정과 뜻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 이 구한다는 아이테오는 구한다는 말보다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자 했지요. 이거 주세요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기를 원했지. 엄마가 언제든지 공부하고만 싶다고 하면 학원비 대준다고 했지. 학원비 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한다. 나 보내시니 성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거지대합이 마귀라는 말이거든요. 거지대합이 마귀. 거지대합이 마귀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그들의 아비 마귀요. 이왕 나온 김에 마귀 얘기 잠깐 출애굽기 20장 가서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출애굽기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한 절만, 5절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이 우상에게 굴복하지 말, 이 절한다라는 말 자체를요, 굴복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우상은 탐심이지요. 육신의 탐심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 자, 그래서,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굴복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열심내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나를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참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하나님이 귓문 열고 영안을 뜨게 해주기 전에는 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장하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하는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르시죠. 3대에서 4대까지 아비의 죄를 누구에게로요? 아들에게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아비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리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경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는 육신적인 아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의도로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릇됨이든 올바름이든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세뇌시킬 수 있는 그 존재를 세뇌받는 사람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교도들의 아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신천지 교도의 그 이만희의 죄를 그 믿는 사람들에게 3,4대라는 말은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모르는 건 3대에서 4대 이상 머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아무리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그릇된 신앙이 결코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 말씀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과는 그리 길지 못하다. 짧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마음속에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지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한다.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사람은 결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아비의 죄 3,4대 때 내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내 자식들이 3,4대면요. 계속 이 3,4대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재미난 말이 있는데 매일 다가오지만 매일 만날 수 없는 게 뭐라고 말했죠? 제가 예전에 실수께끼 같지만요. 매일 다가오는데 언제든지 못 만나는 게 뭐겠어요? 내일. 매일 내일이 다가오지요. 근데 내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로 다가오는 것이지 막상 내일인 내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다가오지만 항상 만나지 못하는 게 내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과 똑같이 아비의 죄를 3,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면요. 그 아비의 일대 자손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가 있고 나는 1대예요. 내 아들이 2대인데 그렇게 되고 난다면 1대가 죽고 나면 2대가 1대가 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3, 4대는 영원무궁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3, 4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믿으면 4대까지 계속 잘못 믿게 돼요. 내가 죽고 난다면 또 우리 아들이 1대가 되고 그 뒤부터 4대는 또 한 대가 늘어나서 4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뭐 이런 의도라는 말이거든요. 말장난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릇된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꼴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15장 21절 너희도 알지 못한다. 21절 보시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 올바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보세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가 없었다고 말하지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였다고 말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의 참 의도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율법의 의도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율법의 참 의도를 내가 지극히 하나에서 끝까지 다 설명해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알고 나니까 계명이림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니 바울이 철학의 대가인 것은 성경의 어떤 것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언어의 달인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 잠깐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요. 보시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그냥 몰라서 그렇지 라고 그냥 간과했다 넘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이가 똥 싸고 막 이것저것 물건 헤집고 할 때 너에게 잘못했어 때리면 때린 사람이 잘못해요. 잘못한 아이가 잘못이에요. 모를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모르던 이런 상태에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와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말이거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죄를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잘못했다는 고백이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사고를 바꿔보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메타노에오가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겠느냐. 이런 것들을요. 성경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예요. 이게 모르는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안 듣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못 본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죄 허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허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문자적인 율법은 아니었지만 어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의 양심의 율법. 그러면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양심대로 살고 있지만 양심대로 못 살아지네? 이 고백 한마디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양심대로 살라겠는데 양심대로 안 살아졌지만 진짜 양심대로 결코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 말하면 하나님 좋아서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하나님이요. 좋아서 뛰어요.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